히브리서 23번 메시지 남아있는 안식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각각 다른 통치적인 다루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 즉 그의 자녀들을 한때에 한 방법으로 다루실 것이며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또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친자녀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면 어찌 믿지 않는 이들과 그분의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공정하기 위해 그분은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람. 하나님의 의도는 맑고 깨끗하고 의롭고 죄 없는 사람들로 충만한 우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심으로 그들을 그분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시와 내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자라야 하며 그분의 모든 요소로 침투됨에 의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순수하고 의로운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 안에서 건축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로 죄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목적은 단지 죄 자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좌절시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보다 작은 일이며 우리가 죄에 실패케 함으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쉽게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돌아보실 것이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꺼이 자라기를 원치 않으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안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소극적인 면에서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생명이 자라야 하며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생활과 역사가 필요함. 나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서 우리는 두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열 명의 죽은 사람들을 봅니다. 두 명의 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열 명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섯은 받아들여졌지만 다섯은 일시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거절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아이가 졸업 후에 공부를 잘한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의 부모가 상으로서 계획한 특별 정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경륜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이는 그의 부모들에 의해 영원히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절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구절은 택하고 싫어하는 구절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곧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을 묘사하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지혜로운 처녀와 같아야 하며 우리의 일은 신실한 종과 같아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생활, 곧 계속적으로 간증을 지니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생활이 필요함을 봅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밝혀진 우리의 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릇, 즉 우리의 혼이 생명주는 영의 여분의 기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계시합니다. 더욱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일이 신실한 종의 역사, 즉 주님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 역사이어야 함을 계시합니다. 마태복음에 계시된 바에 따르면 깨어있는 생활과 신실한 역사는 모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오는 안식의 쉼을 보상받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 안에서의 안식의 누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심.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났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섬기도록 재능을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달란트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종들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그 여러 재능에 따라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 우리는 모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큰 재능을 가졌고 그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워츠만이 형제님 또한 많은 재능을 가졌으며 그에게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재능은 부활 안으로 이끌어져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함께 동역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은 항상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유용함을 좌절시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오직 천연적이지 않은 부활한 능력만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변명하며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재능이 많지 않고 나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또는 두 달란트를 받았든 한 달란트를 받았든 간에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다섯이나 둘이나 하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것을 게으름을 위한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위험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을 변명하라 했지만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스코필드를 포함한 많은 근본주의적 성경 교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근본주의 교사들, 즉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조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주의는 상과 징계 둘 다를 포함한 보상의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우리에게 단지 믿음에 의한 영원한 구원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역사에 의한 경륜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경륜적인 상의 보상은 천년 왕국에서 오는 안식의 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후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깨어있는 생활을 하며 신실한 종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오는 안식의 쉼을 잃어버릴 것이며 얼마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책임. 칼빈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은혜의 문제를 강조하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흠정력이 번역하는 바와 같이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은 너희 자신이 이것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하지만 당신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너 스스로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 먹으렴 말썽부리지 말고 내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 잘 받아 먹고 그것을 삼켜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은혜의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며 기꺼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기꺼이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서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지라도 우리는 모두 기꺼이 주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앙망해야 하며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며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재능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더하여 우리는 주님에 의한 재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재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할 때 이익이 올 것입니다. 이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만 이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성숙함과 왕의 직분. 우리의 생명 안에서 자람은 우리의 성숙의 때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갖고 변화되어 생명 안에서 자란다면 우리는 더 일찍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서 자람은 우리가 일찍 성숙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비해 우리의 역사, 곧 우리가 달란트를 행사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왕권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할 터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주 예수와 함께 공동의 왕이 되는 것이며 참 안식인 천년 왕국 동안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따르면 주 예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어떤 사람은 열 도시를 다스릴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다섯 도시를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한 도시의 시장이 될 것이 아니라 열 도시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무도 여기에 있는 원칙에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단지 원칙들만을 가지고 있지만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서 우리는 자세한 설명을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땅 위의 만국은 분명히 우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터무니없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말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합당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인 우리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모든 통치자들이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들 중 어떤 이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합니다. 어찌 그들이 합당한 통치자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온 땅은 합당치 않은 통치자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땅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종류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왜 주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오늘 돌아오신다면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도록 누구를 임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라는 단어는 서신서들에 있는 은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며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생명 주는 영에 의해 변화되어야 함을 계시하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릇 안에 있는 여분의 기름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하며 주님을 위해 얼마의 이익을 얻도록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성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성숙의 때를 결정할 것이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지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은 휴거를 놓쳐버릴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누림을 잃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즐거움은 오는 왕국 기간에 있는 왕국 안에서의 쉼입니다. 게으른 종에 대한 징계, 오는 왕국 시대의 훈련 받음.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종은 천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는 누림을 잃을 뿐 아니라 또한 그는 얼마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고통이 없다면 징계의 고통을 상징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언급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닌 아버지의 지혜로운 징계입니다.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기간은 천년 왕국의 끝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 즉 우리를 훈련하심은 교회 시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도 오는 왕국 시대에서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더 이상 다루심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듭 말해야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되는 한 모든 것이 좋을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에서 다스림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권자로서 우리를 있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익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음 시대에서 우리가 익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함.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의 기름이 부족함을 발견한 후에 그들 자신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기름을 사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래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열천의 비유에 따르면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또한 우리가 부활한 후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구원받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매우 심각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래에 부활한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나의 관념이나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순수한 말씀의 계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성경 구절들을 택하며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감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구절들을 접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손해입니까?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신실한 종들은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안식의 심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좋은 안식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는 왕국 시대에 있을 안식의 심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기는 자들을 보실 때 그분은 만족하실 것이며 그분의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